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장을 쭉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들이 참으로 강하고 그러나 실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그 내용은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인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거하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직접 밝히시는데 이전의 창조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빛을 사용하셔서 우주를 비추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가로등이나 또는 뭐 가정의 전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죄가 없는 새로운 창조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밝히는 빛의 요소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친히 물리적인 빛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성품 가운데 하나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는 금촛대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족속들이 마치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곳에 계시게 될 겁니다. 본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성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쉐케나가 임하는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죄에 대한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죄를 범했을 때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거룩한 성이 하나의 성전으로 간주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 직접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형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소나 성막 안의 지성소와 똑같이 입방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지만 그 21장 20절, 그러니까 10절에서 20절까지 그런 내용들로 쭉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빛의 근원인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되 죄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해 지은 건축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재료를 통해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기에는 너무 추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최초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새 예루살렘은 빛과 생명을 위해서 해와 달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빛과 생명이 전적으로 태양과 달에 의존해야 하는 지상에서야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태양과 달이 빛을 공급받기 위해 빛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성도들은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휘가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나타나지게 될 겁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중심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을 볼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이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그곳에 산다는 것인데요. 그곳에 빛 가운데 다니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예배드리기 위해 그곳에 올라갈 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 땅 위에 있는 민족들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지만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 그곳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교회가 곧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25절로 가볼까요? 성문들을 낮게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낮에 닫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요.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위험이 없으니까 말이죠. 26, 27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래의 목적인 사람과의 교제를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당신을 영원히 예배하고 섬길 것을 택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영원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밤이 없을 것입니다. 문은 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닫혀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은 신부의 복장이나 장식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진주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주는 죄인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성질의 물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진주가 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저기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시고 그분만이 놀라우신데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타락하거나 부패한 모습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죠. 그러므로 거룩한 이성은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보다 얼마나 더 월등합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은 거짓말이나 또 거짓을 말하는 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의 모든 거주자와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주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성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네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도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측량 못하리. 아름다운 저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21장을 마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주제는 생명수강, 생명나무,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 또 마지막 초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장은 천상의 놀라운 장면들에 대한 위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이 되는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22장은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여행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은 매우 힘들고 험난했어요. 많은 의문에 답변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우리는 지금 지내고 왔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때서야 모든 의문과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통해 고통을 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 승리와 영광이 되었고 그분을 만족해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3장 11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21장과 좀 더 다르게 더 아름다운 묘사들로 시작되고 또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1절 2절 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새 예루살렘은 식물이 전혀 없었던 광물질만 되어져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도 너무도 귀한 정말 푸르름이 있고 열매들이 있고 또 마실 물이 또 음식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절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이곳을 시원한 곳으로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지류를 이루며 흐르는 강이 있었거든요. 그곳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수로 불리우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은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에게 그곳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강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에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수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것들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을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피조물은 죄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권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능력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빠르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세 절에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금방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힘들지. 너 조금 참아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곧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여시고 주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8절로 11절을 볼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비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장면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목격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 우리가 한번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사실을 보고 분명히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기쁨과 감사로 이것을 맞이해야 되겠죠. 12절로 16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천사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약속을 아무리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신자들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족속은 물론 휴거시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정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의 서두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장식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초청과 경고가 나오고 있죠. 17절로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곧 교회를 말씀합니다. 여기는 두 종류의 초청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어서오라는 초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인을 장해 그리스도께 제 이름 하시기 전에 그분께 나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초청은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믿어야 될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될 것이고요. 혹여 이 매기 성경 강의에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과 기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고 놀라운 소망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안 뉴턴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도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